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절의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물질과 허물을 다 위에서 내려와 주시니 아주 작은 일부분을 주께 올려오니 풍성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실한 기도와 마음의 이 모양 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사오니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사 이 땅의 삶이 머무는 동안 늘 건강과 평안이 넘치는 삶,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사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저희 모든 심령을 감찰하옵소서.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후일에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기억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음성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고 뒷면에 있는 오늘 좀 깁니다. 누가복음 7장 뒷부분은 먼저 읽고요. 그 앞부분을 나중에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상 그렇게 배열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예로 지금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게 주보의 뒷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37절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제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읽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가는 그 배경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더라도 마음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우리 읽어내려갑니다. 31절부터요. 시작.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지혜의 자녀들이란 것은 천국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은요. 그냥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서는 지혜의 모든 것은 예수의 말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이 백성 되는 것. 그게 천국의 자녀, 지혜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났으면 하는 것은 나도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의 전도인이 되자. 여기 지금 말씀 보시면서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요. 표대 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가 있는 사람이 끝에 결론이 누군가 하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찾아오는데 너는 성경도 많이 알고 너는 교회 안에서도 자랐고 너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너는 왜 이것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여기에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전도하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는 것이 식구들 때문에 속상한 거하고 식구들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거하고 어느 쪽이 크기가 많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 줄 아느냐? 왜 이 사람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천국을 영접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왜 너는 여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겉은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누림이 없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자각입니다. 이것을 그때의 한때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정말로 이런 자이구나. 나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자이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자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과 환경과 이런 걸 주시는 거는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교회로 옵니다. 그때 막 주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예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환경을 그렇게 해서 줘서 내 모습 보게 하듯이요. 그걸 깨달은 거는 환경이 없어지면은 다시 용수철처럼 제자리 돌아가지 말고 평소에 있었을 때 이것을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바라보고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그게 성숙입니다.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평소에서 잔잔한 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큰 내성과 병력처럼 듣고 잔잔한 움직임에서 주님의 역사하는 큰 흐림을 보면서 미리미리 납작하게 고개 숙이고 따라갈 때에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형편이 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더욱더 느끼고 가는 거지. 우리가 풍랑이 많을 때에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은 배가 못 나갑니다. 돛담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 걸 기다리면은 맨날 제자리 있다가 끝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돛대를 어떻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잘 전환을 해서 주님께서 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가. 배가 크면은 돛대가 크면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돌이켜 볼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못 느껴요. 멀미 나고 죽을 것 같은데 돌이켜서 보면은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없이라도 겸손을 갖추며 남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겠는가. 나는 원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요 반드시 한 군데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는 요소를 반드시 줍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에 그게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서 네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끔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7장에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 예수를 찾아왔는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군대에서 이렇게 로마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 사람 또 와서 찾아오게 됐던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였습니다. 또 그 과부가 자식까지 잃은 어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장례 행렬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로 가서 만나게 했고 세례요한 같으면 감옥에 갇혀서 수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가를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이고 경제적인 약자이고 하층 계급자이고 소외된 자이고 이민자이고요. 정말로 이민은 사람을 겸손케 합니다.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말이라도 좀 하겠고 운전이라도 좀 하고 어디 가서 이 관공서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신세를 져야 되고 할 수 없이 의존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그러면은 세월이 좀 지나서 영어가 좀 된다고 달라지는가? 그러면 아닙니다. 또 그 영어가 말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열받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런 거가 우리에게 주시는 입장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들을 입장을 주신 것은 이런 입장이 아니었으면 이분들이 뭐가 그리 답답해서 예수를 찾아왔겠습니까? 이런 입장이 되니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는데 왜 예수를 찾아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오목볼로 크고 낮고 깊고 이런 거 많이 있지만요. 예수는 완벽한 분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도요. 세계 4대 성인, 5대 성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또 마음의 주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완벽한데 그분들의 완벽함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요. 모범이 되고 아 저렇게 살아야지는 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보면은 그림의 떡 아닙니까? 누가 그만큼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 그분들과 다른 거는요. 그분들은 네가 도를 깨쳐라. 네가 이 계명을 지켜라. 네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는 예수의 완벽한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부족과 오목볼록한 기형된 파편 같은 모습을요. 그것을 내가 그 모습을 맞추어서 너희들을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갖추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이 예수의 몸이 부서진 것은 아무도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부서지고 죽은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서진 것은 너희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당신이 그 모양대로 부서져서 팥을 맞추듯이 예수의 모양이 십자가 그 그런 것은 우리의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부서진 모습 우리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조롱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제껴놓고 이 모습만 바라보고 내 파절이 좀 더 크다고 내 그거가 좀 더 멋있다고 그래 봐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다 빚진 자고 특징이 뭔가 하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가 오신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길이라는 것은 가치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느냐 나의 목적이고 방향이며 이렇게 살면은 아 이제 좀 사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는 것대로 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도란 말이 있지만요 입장에 따라서 정도 외도 있지. 내가 하면 정도고 남이 하면 외도일 것이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란 기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잣대가 달라가지고 너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고 하는 것이지.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꿈이 없어요 했을 때에는 그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없는 거지. 소원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자살한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서는 자살해서 있는 거가 그나마 이것보다 더 낫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꿈을 꿨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내가입니다. 입장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어느 관점에 따라서 길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고 바라는 것도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혼자 있을 때와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와 뭐 이랬을 때 어떤 때에는 애가 나는 어머니와 항상 같이 부모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프렌드 좀 생기고 나니까 지금도 그렇느냐 하니까 그분과 의논해보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네가 사람이 변했냐 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옳지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이 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라는 그 내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따라가고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기준이 누구라는 것을 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는 모든 부족과 부서짐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는 파편 같은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예수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모든 성자들이 정말로 힘이 있는 데로서는 스데반까지를 주님, 주님 앞에 이들을 다 맡기고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가 나머지 그분께서 당신이 다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약속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요. 돼봐야 아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기준만 보고 말하고 있지만요. 천국 가보면은 뭐가 제일 긴 건가 하면은 은혜의 크기가 많은 사람이 제일 긴 겁니다. 사람 크고 작고는 도토리 키재기 올시다.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양로원에 가서 보면요. 자기 젊을 때 사진을 봐요. 양로원에 가서 보면요. 잘난 사람이나 미녀나 다 그 얼굴에 그 얼굴이지 거기서 무슨 대단하게 차이가 나고 대단하게 무슨 매력을 느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약간 덜 쪼그라고 약간 더 그거하고 그런데 내 젊을 때 모습이 이랬어요 라고 비교를 해서 딱 사진을 보면 어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휴 정말 이래셨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모습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맞추어 주실 것은 그분의 은혜이옵시다. 예수께서는 한 모습만 정해놓고 무조건 국화빵 찍듯이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으로 하나씩 차근히 예수는 퍼즐의 완성 그림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게 되는가? 여기 두 종류 사람이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초대한 사람, 두 번째는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간 사람. 그런데 천국을 맛본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그 여인이 천국을 맛봅니다. 불청객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자가 갔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에 이렇게 이란 분들이 이렇게 유학생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쪽이죠. 그분들이 왔는데 어휴 그냥 그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물 받고 서로 제가 그때 자기네들이 하도 힘들고 가난하니까 자기네 그 물건 팔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때 산 거가 지금도 귀한 선물로 자기 그거 조금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니까요 신문지를 쫙 깔더라고요. 굉장히 정서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따라간 미국 교수도 당황해서 어쩔지 모르는데 아예 그런 눈치 없어요. 한국 사람은 너무 미국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신문지를 쫙 깔더만은 그저 가운데다 큰 솥을 넣고요. 닭을 요리를 해가지고 쫙 놓고는 접시를 쫙 주고는 손을 씻고 와서는 이렇게 미국 사람의 포크를 주고 우리는 너희들은 필요하냐? 아 우리는 젓가락 대신에 손가락이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사설 눕니다. 진짜 그냥 퍼지고 앉아가지고 눕는데 아유 그 미국 분들은 허리 아프고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다리를 뻗고 이랬는데 이분들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우면서 같이 손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삥 둘러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그 서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이 여자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등 뒤에 섰다는 것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서클 안에 못 들어가고 그 뒤에 최고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입장에 서서 아무튼 자기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이 여자가 오는데 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그 동네에 죄인으로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 동네의 죄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요. 완곡하게 표현해준 몸파는 여자입니다. 창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 여자를 얼마든지 썼겠죠. 아마 그리고 이 여자는 과부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에도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환향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한자말로 그대로 풀면은 환, 향, 계집여자입니다. 고려시대 때 많은 여자들이 지금 우리도 컴포트 워먼 그래가지고 많은 여자들이 그냥 나라 이런 소리 다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청고 고생을 겪고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환영해서 받아주지 못할 망정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 사는 거가 환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그거를 욕으로 줄여가지고 우리는 환향년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 아픔을 싸주고 위로하고 그것을 회복시켜주지 못할 망정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 옳시다. 이게 특별히 사람이 나빠서가 원래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 뒤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를 와서 보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올 때는 그 사람에게 웁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왔을 때 흘리는데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예수의 등 뒤에 있다가 보니까 흐르니까 그것이 흘러흘러 갔든지 뭐 이렇게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자기가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았겠고 그렇겠어요. 자기로서는 지나온 많은 세월의 아픔과 슬픔이 그 눈물에는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마 그 향유를 들고 왔겠죠. 뭔가 그래도 그 향유는 소위 말해서 더러운 돈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 장면이 어색했겠어요. 왜 제가 와가지고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끼리 지금 이 초청받은 사람은 자기도 바리새파니까 그 동네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은 선비 사대부 계급입니다. 학자 계급이에요. 양반 중에서도 그 동네에 그 유지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분이 예수도 수준이 되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 우리끼리 와서 서로 수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하고 와서는 자기네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하고는 이 여자가 아마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닦았다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눈물만 있었겠습니까? 표현을 그래서 그렇지. 제가 좀 울보 목사라서 잘 울어봐서 그런데 콧물도 같이 나옵니다. 눈물 콧물 됐는데 그 입장이 되면요. 누군가가 옆에서 수건 하나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왜 우느냐고 나돋거리고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 여자로서는 자기가 가진 머리카락이란 것은 그 여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것을 닦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이 여자 벌써 쫓아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여자가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장면 장면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주변을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호스트 되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가만히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예수를 초대한 그 집에 제일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원래 의도는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인도에서 제일 하층 계급이 불가촉이라 그럽니다. 수트라 만지면 안 되는 사람.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참 다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야 장터에 가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노는 것처럼요 판소리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서 북치는 사람 그거가 있어야 이게 장단이 맞춰지고 으쌰 하고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요 추임새를 넣어주고 듣는 사람이 거기 대해서 맞장구를 쳐줘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요 판소리는 이거는 진짜로 무슨 소음입니다. 소음. 그런데 마치 놀이터에서 그 시대에 어떤 놀이가 있는가 아이들끼리 편을 갈라서 놉니다. 그런데 한쪽에서요 마치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무슨 다망구야 우리 동네에 다망구라 그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끼리 모였다 이래 노는 것처럼요. 한쪽에서 피리를 불고 막 즐거운 음악을 하면은 마치 요즘에도 댄스 할 때에 배를 댄스 이래갖고 서로 한쪽에 뭐라고 반응하고 막 이렇게 가듯이 그냥 춤을 추고 하면은 음악을 잘해주면은 저쪽에서도 막 즐겁게 춤을 췄다가 또 샥 바꿔가지고 한쪽에서 갑자기 고글하고 슬픈 장면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맞춰줘요. 그러면 구경꾼들이 있고요.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하면은 즉흥적으로 코미디 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장면들입니다. 즉흥 연극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하는데 한쪽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게임이면은 한쪽에서 와서 기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반응이 와줘야 되고 슬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슬퍼져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모습을 한다 하더라도 감동이 없는 세상 공감이 없는 세대 오히려 그 안에서 초대한 그 손님은 이 여자를 밀어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같이 묶어서 밀어냅니다. 이게 왕따의 정치학입니다. 이게 무서운 패거리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우이지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는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밀어냄에 너무나 익숙한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예수의 하시는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내 모습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누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초대한 바리새인의 모습인가? 나는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요. 내 감정은 내가 공감하고 내가 느끼는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언짢게 만드는 거는 나는 어디에 익숙한가? 어디에 익숙한가?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요. 저 개인적으로 제일 놀라고 저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되는 장면은요. 시몬 이름인데요. 너 왜 그러니? 지금 내가 다 뜻이 있지 않겠니? 짜증내고요. 한 번씩 눈총 안 주고 제가 성격이 못돼서 차속 회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지 확 올라오겠어요. 뭐가 욱 하고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예수가요. 그 순간에요.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그 말은 예수는요, 우리 같으면 이걸 들으면서, 아, 너 참 안 됐어. 너 이거 잘라내고 싶은데. 예수는요, 이 장면이 있었어요. 내나 그 창녀된 여인을 받아들이는 거나, 시몬을 받아들이는 거나, 예수는 똑같은 역사를 합니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요. 이 여자는 하대로 내버려 두고요. 예수는 시몬에게 대해서 내가 네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너가 이랬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운데 이야기를 툭 던져요. 빚쟁이 이야기를 던져요. 얼마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까? 툭툭 던지니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야 당연하죠. 백불 빚진 사람하고 만불 빚진 사람하고 만불이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팩트를 말해줍니다. 이게 너는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랬고 이게 왜 그런지 아니야. 이것이 정죄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수고 안 하면 돼요. 그저 야 그래 요런 사람만 내 청계에서 나는 가겠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무리들이 이 안에서 제사장들 결국은 바리새파 중에서 골수 바리새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이 바뀌면 내가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시작하겠느냐. 너희들이 바뀌면 이 마음만 가지면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오겠느냐라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의 이 둘의 차이는 빚을 내준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가 있고요. 본인에게서 감격의 차이가 있고요. 주변에게서 감동의 차이가 있어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용서와 은혜의 차이가 천국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때 한번 이렇게 하고 힘들 때 한번 기억하고 가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냥 나는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왔을 때에 안녕하세요 손님하고요. 문간에서만 인사하고 집이 다 끝입니까? 집안에 거실도 있고 응접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천국을 어느 단계에서만 누리고 그치냐는 것입니다. 의인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업신여깁니다.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은 인정하고 수긍하고 수용하고 우러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붙습니까? 아니면 무서워하면서 멀리 가십니까? 냉정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는 사람들은 수준 있고 괜찮은 사람들만 모입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 와서 여러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으면서도 그래도 당신은 이걸 갖고 나를 난도질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을 마음에 누린 사람과 가지는 관계고 사건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 마음 안에 은혜의 갈증, 용서의 간구, 죄인의 자의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가 오더라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시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자신부터 전도를 받고 주변을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판단과 정죄와 무시와 멸시에 왕따에 익숙해서 왕따를 시키는데 이골이 난 저희들은 주여 우리의 폐쇄원을 주의 피 묻은 십자가에 그 문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받아줬던 것처럼 사람들을 받아주고 세워주고 용납하는 저희들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오늘 우리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아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축복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